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포트폴리오의 구성 방법과 리밸런싱 방법을 함께 공부해봤는데요. 호가창을 보면서 여러 번의 클릭으로 주식을 빠르게 사고 파는 것 외에도 포트폴리오 구성과 같이 자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이번 시간에도 알아두면 투자에서 여러 가지 이점을 누릴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요. 바로 증권사 계좌 활용 방법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은행의 예적금 계좌 말고도 주식을 사고 팔 수 있는 증권사에서 계좌를 만들 때는 다양한 종류들의 계좌를 이용해서 본인에게 해당하는 이점을 누릴 수가 있는데요. 먼저 증권사에서 만들 수 있는 계좌 종류에 대해서 몇 가지 소개해드릴게요. 여러분들께서는 CMA 계좌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생소할 수 있겠지만 뜻을 알고 보면 단순히 현금을 보관하고 관리하기 위한 계좌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증권사가 CMA 계좌에 있는 현금을 이용해서 국공채나 어음과 같은 단기 금융상품에 자동 투자하고 그에 대한 일정 부분의 이자를 고객에게 제공하는 방식이죠. CMA 계좌에 현금을 예치하면 일반적인 은행 계좌보다 약간 더 높은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는 특징이 있고요. 종류에 따라서는 이자율은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입출금이 자유롭기 때문에 투자를 위한 예수금이나 현금을 보관하기 위한 용도의 계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위탁 계좌인데요. 위탁 계좌는 주식을 거래하기 위한 투자용 계좌로서 아마 많은 분들이 주식 투자를 위해서 가장 메인으로 사용하고 계실 텐데요. 위탁 계좌는 지점에서 사용을 할 수 있는 지점 계좌와 지점을 거치지 않고 다이렉트로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다이렉트 계좌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 지점 계좌보다 다이렉트 계좌의 수수료가 훨씬 더 저렴하고 각종 이벤트와 혜택도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대부분 지점 계좌보다는 핸드폰을 이용해서 다이렉트 계좌를 생성해서 사용하고 있죠. 증권사별로 우대 혜택과 수수료의 차이가 꽤 많이 나기 때문에 각각의 증권사가 어떠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지도 거래 시에 중요한 고려사항 중 하나인데요. 특히 거래의 빈도가 작고 짧은 시간 내에 주식을 사고 팔수록 거래 수수료가 생각보다 많이 쌓이기 때문에 스캐핑 매매법이나 데이트레이딩을 주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증권사별로 수수료를 비교 분석하여 가장 낮은 수수료율을 가지고 있는 증권사를 선택하시는 것이 유리하겠죠. 다음으로 ISA 계좌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ISA 계좌는 위탁 계좌와 함께 다양한 금융상품들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종합계좌인데요. 위탁 계좌와 ISA 계좌의 차이점은 예수금의 납입 한도와 절세 혜택에 있습니다. ISA 계좌는 일반형의 경우 최대 200만원까지, 서민형과 농어민형의 경우 최대 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강력한 비과세 혜택 계좌인데요. 대신 1년의 납입 한도가 200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배당주나 ETF 상품처럼 자산의 일정 부분을 짧지 않은 기간 동안 묶어두고 거래를 할 때 세금 혜택까지 추가적으로 누리기 위해서 ISA 계좌를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양한 비과세 혜택이 있는 대신에 3년간의 의무 가입 기간이라는 게 존재하고요. 납입 한도도 있고 비과세 혜택 또한 있기 때문에 입출금에 다소 제한이 있을 것 같이 보이는데요. 사실 ISA 계좌의 예수금도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예수금을 중도 인출한다고 해서 비과세 혜택의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니지만 한번 예수금을 인출하면 재납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납입 한도에서 그만큼 손해를 보게 되는 점은 주의하는 게 좋겠죠. 원래는 2024년 개정안에서 1년 납입 한도가 4천만 원으로 증가하고 비과세 한도가 일반형의 경우 200만 원에서 500만 원, 서민형과 농어민형의 경우 4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늘어날 예정이었는데요. 개정이 다소 늦어지게 되면서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의 증가는 추후 다시 예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ISA 계좌는 19세 이상의 성인이라면 누구나 일반형으로 가입이 가능한데요. 서민형과 농어민형의 경우에는 연간 종합소득이 3,8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와 사업자들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한번 서민형과 농어민형으로 계좌를 등록해 놓은 다음에는 소득이 늘어나더라도 동일하게 서민형과 농어민형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고 200만원과 400만원을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도 원과세율인 15.4%보다 낮은 9.9%의 분리과세를 하기 때문에 배당투자와 ETF 투자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매력적인 계좌 유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국내 금융상품들만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해외 주식으로 배당이나 ETF 투자 등을 하시는 투자자분들께서는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 상품을 통해 간접적으로 해외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특히 레버리지 ETF를 거래하는 경우에는 수익에 대한 과세를 배당 소득세로 적용하는데요. ISA 계좌를 활용하면 이러한 배당 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 시에 유리한 점들이 많다고 할 수 있죠. 활용법을 정리해보자면 예수금리의 규모가 큰 분들은 ISA 계좌를 메인으로 사용하기보다는 위탁 계좌와 함께 일부 배당주와 ETF 투자 시 부분적으로 활용하시면 좋고 예수금의 규모가 크지 않으신 분들은 메인 계좌로도 활용하실 수 있는데요. ISA 계좌의 경우 3년을 만기 납입한다고 했을 때 총 6천만 원까지의 투자가 가능하며 최대 400만 원의 절세 혜택과 초과 수익에 대한 5.5%의 절세 혜택을 볼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죠.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연금저축계좌와 IRP 계좌는 매년 일정 금액을 저축해서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가져갈 수 있는 대표적인 금융상품인데요. 연금저축은 개인연금계좌이고 IRP는 퇴직연금계좌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계좌는 모두 세액공제 혜택을 갖고 있는데요. 최대 세액공제 한도의 경우 연금저축은 6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고 IRP는 연금저축을 포함해서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두 계좌를 모두 합쳐서 연간 최대 1800만원까지 납부가 가능하며 세액공제는 최대 900만원까지인데요. IRP 계좌로 9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모두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은 연금저축 계좌를 개설하여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굳이 추가적으로 계좌를 개설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두 계좌 간의 차이점과 특성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연금저축 계좌는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지만 IRP 계좌는 소득이 있는 직장인 또는 자영업자분들만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투자가 가능한 상품의 경우에는 연금저축 계좌는 투자 상품 비중에 제한이 없으며 주식형 자산의 100%까지도 투자가 가능하지만 IRP 계좌의 경우 주식형 자산의 전체 계좌의 70%만 투자가 가능하고요. 나머지 30%는 반드시 안전자산을 유지해야만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IRP 계좌는 투자 가능한 ETF나 금융상품들의 수가 훨씬 더 적은 대신에 원금이 보장되는 원금 보장 상품에 투자가 가능한데요. 반대로 연금저축 계좌는 조금 더 다양한 ETF에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투자 성향이 좀 더 공격적인 경우에는 연금저축 계좌의 납입 금액을 안정형의 경우에는 IRP 계좌의 납입 금액을 늘리는 전략이 유효할 텐데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두 계좌 모두 노후를 대비한 계좌이기 때문에 중도 해지가 까다롭다는 것입니다. IRP 계좌는 법에 정해진 몇몇 사유가 있을 때만 중도 해지가 가능하고요. 연금저축 계좌는 IRP 계좌와 비교하면 비교적 중도 해지, 중도 인출이 자유로운 편이지만 두 연금 계좌 모두 중도 해지 시에 16.5%의 기타 소득세를 과세하게 되는데요. 최대한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오랫동안 유지했을 때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점을 꼭 기억하시고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각 계좌 유형별 특징과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가장 좋은 계좌 활용 방법은 앞서 설명드린 계좌들을 상황에 맞게 효율적으로 연결해서 쓰는 것이겠죠. 지금부터 이러한 방식을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주식을 매매하기 위한 메인 계좌로는 위탁 계좌와 ISA 계좌를 활용할 수 있는데요. 예수금이 6천만 원 이상이라면 위탁 계좌를, 예수금이 6천만 원 이하라면 ISA 계좌를 본 계좌로 활용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ISA 계좌는 의무 가입 기간 3년을 모두 채우고 해지를 하는 경우 계좌의 일부나 전액을 IRP 계좌 또는 연금저축 계좌로 전환할 수 있는데요. 이럴 경우 특수하게 기존의 세액 공제 한도와 별개로 적용이 돼서 이체한 금액의 10% 한도로 최대 300만 원의 추가적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원래 세액 공제 한도인 900만 원에 300만 원의 세액 공제를 추가적으로 받아서 총 1200만 원까지 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연금 계좌의 경우 세액 공제를 받지 않은 미적용 금액분에 대해서는 다시 재인출이 가능한데요. 미적용 금액을 다시 인출해서 새로운 ISA 계좌나 위탁 계좌로 다시 운용하면 되겠죠. 단계별로 그럼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위탁 계좌 또는 ISA 계좌를 주식 투자를 위한 메인 계좌로 사용하되 연금저축 계좌와 IRP 계좌로 세액 공제 혜택을 받고 ISA 계좌가 만기가 되면 이를 연금 계좌로 전환해서 추가적인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은 후 다시 미적용분을 인출하여 ISA 계좌 또는 위탁 계좌로 운용하는 식의 반복 사이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설명드린 다양한 계좌의 특성을 보면 개개인에 따라 혜택의 정도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세액 공제 혜택이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놓치지 말고 계좌를 꼼꼼하게 운용하신다면 자산관리에 있어서 추가적인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겠죠. 그럼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